우리가 완벽한 날씨 덕분에 아리조나의 2월은 행사로 가득 찹니다. 뭐 다 동의하시죠? 우리가 사는 투산만 해도 투산 로데오 게임이 있죠. 로데오 페스티벌. 제가 투산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가 예전에 그 텍사스에 달라스에 살 때 그게 저도 로데오 게임을 굉장히 인조했었는데 투산에 와서도 또 가보고 싶어가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여기 스테디움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로데오 게임하고 참 재밌었어요. 지금도 아마 그렇게 재밌게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잘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로데오 게임도 있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잼쇼가 또 진행이 되고 있죠. 잼쇼가 19일서부터 뭐 진행이 돼가지고 뭐 매일같이 뭐 잼쇼에 대한 그런 예, 일정이 잡혀져 있고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커뮤니티는 한국 야구팀들이 두 팀이 아마 들어와서 전지훈련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한번 좀 컨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코디가 필요한데 기자님이 코디가 필요한데 좀 부탁한다고 뭐 그렇게 연락도 오고 뭐 많이 이렇게 분주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피닉스는 다음 주일에 부흥 집회가 있는 게 아니고요. 슈퍼볼 게임이 있죠. 그렇죠. 글렌데일에서 또 슈퍼볼 게임이 있어요.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찾아봤더니 자주 있었더라고요. 2015년에도 있었던 기억이 있고 2008년에도 있었고 또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약간 세 번째인가 그래요. 자주 있어요 여기. 네, 그래서 이번 그 격돌하는 팀이 어딘지 아세요? 네, 캔사스 시티 칩스하고 필라델피아 이글스. 관심 없으시죠? 네. 우리 아리조나 카디널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글스한테 잡혀먹혔는지. 근데 아리조나 카디널스도 슈퍼볼 윈한 적이 있는지 아세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앞으로는 있을지 모릅니다. 꿈을 가지고 장래를 보면.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물론 그래요. 우리가 2월 달에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중요한 거를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좀 말씀을 좀 시작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운동 경기가 그렇지만 팀의 전력이 꾸준한 게 중요하죠. 위닝팀은. 그래서 팀 구성원들 기량이 꾸준하고 그들 역량을 계속 향상시키는 게 관건이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꾸준하고 계속적인 기량 향상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영적인 삶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크리스찬이 지니게 된 크리스찬의 신분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신분 따라서 우리가 꾸준히 영적인 기량을 성장시켜 나가는지를 알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삶이 됩니다. 오늘 대표기도 중에서도 우리의 신분에 대한 그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의 9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의 신분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셨는데 맞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우리가 바로 그 부분에 이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크리스찬의 신분, 그런 영적 기량을 가지고 이 세상과 어떤 의미에서는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과 계속 격돌을 하는 슈퍼볼 게임, 영적인 슈퍼볼 게임에 우리가 항상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슈퍼볼 스타예요. 그런 점에서 영적인 슈퍼볼 항상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세상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님 팀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특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종이라는 말입니다. 복종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닝팀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얘기 같잖아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복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은 잘 아주 섬세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어떠리티에 대해서 복종을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어떤 이해 속에서 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또한 나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복종 그러면은 금방 생각하는 게 굴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이 복종의 의미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뀌었는데 축복에 그런 근거가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13절, 뭐 18절, 3장 1절, 3장 22절 이렇게 적어놨는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는 오늘 이거 말씀을 보면 바로 그 부분에서 베드로 사도는 굉장히 이것이 핵심이라고 계속 짚어주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복종이라는 것이 우리 복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3절 한번 보시면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복종하십시오 그랬죠.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복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제도에 복종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되지 않으면 크리스찬인데 매우 거친 그런 모습만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지를 못합니다. 나는 항상 쟁투하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예수를 위해서. 그러나 사실은 세상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13절에 말씀이 있고요. 또 18절에 말씀을 보면 이제 그런 세상의 어떤 그런 나라 권세 그 제도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18절에서는 소위 얘기하는 우리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입니다. 주인과 이 종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는 그렇게 우리가 어떤 그런 직장에서 일을 하고 일터에서 일을 할때 내가 고용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 또 고용을 한 사람 그런 관계 속에서 얘기가 또 진행이 되거든요. 그 당시에 크리스천들로서 일을 할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믿은 다음에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을 할때 새롭게 내가 고용주건 고용인이건 새롭게 관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롭게 관계를 볼 때에 거기에 어떤 핵심 단어가 뭐냐면 똑같이 복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내가 일을 하면서 복종을 내가 굴종적으로 생각을 하고 살았다면 예수를 믿은 다음에 복종이라는 것은 주를 위하여 하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한 복종이 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달라지죠. 같은 모습, 같은 일, 같은 관계 속에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의미가 다르고 의도가 다르고 목적하는 바가 다르게 된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직장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건강이 갑자기 막 좋아지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같은 관계 속에서 같은 일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생의 소유권이 나에게서 주께로 넘어갔기 때문에 주께서 주시는 의도와 주께서 주시는 목적과 뜻으로 모든 생각이 바뀝니다. 의도가 바뀌고 동기가 바뀝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복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을 우리가 잘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나의 편의에 맞고 나의 비유에 맞는 그런 사람에게만 복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잘해주니까 나도 당신한테 잘하는 거야. 이거는 세상에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모습이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왜냐하면 우리의 복종은 주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듯 바뀌어요. 그렇죠? 이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3장 1절을 보면 또 그렇다면은 가정에서는 어떨까? 예수를 믿었는데 가정에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남편이 바뀌거나 아내가 바뀌지 않아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바꾸겠다. 안 됩니다, 그죠? 예, 같아요. 같은데 내 자신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면은 1절에 아내가 되니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순순히 복종하는 그와 같은 일이에요. 난리가 나죠. 이런 말씀이 저 지금 사회에서 얘기하면 이거 봐라 이 기독교는 구닥다리다. 이게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거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가족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일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런데 가정에서 그런 모든 관계, 여러 관계 속에서 이 복종이라는 게 중요한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궁극적인 어떤 우리의 모습, 우리가 바라보는 모습이라면 천국 아닙니까? 근데 천국에서는 어떨까요? 복종이라는 게. 22절 한번 보세요. 3장 22절.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아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3장 22절. 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의미가 매우 편협적이었다면 이렇게 광대한 것이구나.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그런 이 현상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도 이 복종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로 매우 축복된 것으로서 오는 것이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이 베드로 사도의 이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는 이 복종의 가장 완벽한 모델이 있으세요. 누구신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자취를 따라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21절서부터 쭉 이제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의 말씀과 흡사한 그런 내용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씀에도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서도 있고요. 빌립보서에도 있고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서 2장에서 전하는 우리가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을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빌립보서 2장 8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순종은 누구를 향한 순종인지 아시죠? 아버지를 향한 순종이에요. 사랑하기에 완전히 연합하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기에 아버지의 뜻, 구원에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위해 주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하신 거예요. 사랑의 완전히 결정적인 모습입니다.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이러한 복종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를 구세주요 주로 믿고 구원받은 모든 크리스찬들의 심령에 새겨지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바로 이 복종이라는 것이 너무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그런 일은 눈에 보이는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복종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주께만 복종해야 하지만 사람 관계, 이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지금 말씀에서 여러 가지 관계 속에 있잖아요. 그런 관계에서는 내가 복종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나는 복종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잘 알려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자기의 신분을 알 때, 분명히 알 때 자유함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여러 그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가 참 많잖아요. 스트레스가 많고 또 불합리하게 생각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내시면서.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품위를 지킬 수 있어요. 세상에서 화내는 거 같이 화내고 가품질하는 거 안 가품하는 거 똑같이 안 가품하고 주는 대로 되돌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살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크리스찬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거룩한 삶, 예수님 닮은 삶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떨까요? 아름답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 시작.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본을 보여주셨는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절부터 우리 25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은 죽고 의인은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남겨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이 이렇게 사셨으니 우리도 살아야지 하는 그런 자취를 남겨주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뭐 예수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사는 방식을 보여주셨어요. 생각해야 하는 것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는 것인지도 주님께서는 잘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매뉴얼이요. 주님께서 사실 보여주신 대로 그 매뉴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이렇게 은혜를 끼쳐주셨습니다. 그게 부족해서 주님은 또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크리스찬의 삶은 이렇듯 보호와 채워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세상에서 사셨을 때 겪으신 그런 고난이 있잖아요. 모욕을 당하신 것도 있고요. 그러나 스스로 안갚음을 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맡기셨어요. 누구에게 맡기셨는지 아시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아버지께 맡기셨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면은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진정한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예요. 제가 조금 있다가 어떤 그 정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면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얘기하는 social justice라는 게 많이 있어요. 사회 정의. 그러나 그거보다 더 본질적으로 크리스천들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에요. 이게 혼동되면 사람들이 막 부한해동하고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으쌰으쌰 하는 어떤 그런 무브먼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삶의 이 본과 십자가 죽으심을 주심으로 주를 따르는 믿는 자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되냐면요,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본을 따라 살게 되고 우리 안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 살게 된 사람에게 주어진 능력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능력입니다.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우리에게 이미 능력이 있어요. 능력을 주십시오 하기 전에 이미 주신 능력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어떤 능력인지 한번 보세요. 24절에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치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은 죽고 의인은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겐 주어진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예전엔 죄에 대해서 죽지를 못해요. 죄가 우리를 유혹하면 그저 끌려갈 뿐입니다.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세력이 너무도 강해요. 우리는 그거를 한마디로 resist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냐면 의에는 살게 되는 거예요. 의를 따라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예전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도 선한 일이라고 알고 있어도 따라 살려고 하면은 자꾸만 내 죄의 어떤 그런 나의 문제가 나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아유, 알긴 알아도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내가 살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다면 예전에는 없던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 신기한 삶을 우리는 살게 된 거예요.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생겼나요?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게 예수의 죽으심이에요. 십자가는 멀리 있는 어떤 옛날에 어떤 분에게 일어났던 일이고 그냥 그런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왜 성찬으로 나눌까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잔을 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의 은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능력을 기억하면은 우리에게 어떤 삶이 가능하게 된 것을 기억하는 삶인가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의롭다 하는 바에 대해서는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된 거예요. 그런 삶을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그거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살 수 있는 것이 다는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요 세상에 가장 뛰어난 어떤 그러한 그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사람이나 살 수 있는 것이 죄라고 세상은 얘기하는데 크리스천들에게는 가능하게 된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이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맡겨드려야지만 그거 이 진리가 우리의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유혹해도 이기고 의를 따라 살려고 할 때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능력이고 또한 자유한 삶입니다. 크리스천의 자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자유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drug addict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드럭 하는 거 나의 자유야 하지만은 자유가 아니죠. 매여 있어서 할 뿐이에요. 자유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의 자유는 뭐죠? 할 것은 할 수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그게 안 돼요. 그러나 크리스천은 예수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게 된 그 후에 그 삶이 가능하게 된 삶이에요. 운동선수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기량을 발휘할 때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그 운동선수는 지금 자유자재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신자의 삶도 영적인 그런 삶에서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는 그것을 다 충분히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그게 자유한 삶이고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은 다른 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런 삶을 살았고 그렇게 산 예수가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 영적으로 자유케 된 삶은 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혹시나 잊어버리실까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예요. 오늘도 바라보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런 능력의 십자가예요. 한 주를 살아가시고 또 예수를 언제나 섬기 살아가실 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왜 주께서 거기에 달리셨는가?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으로 어떻게 드러나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런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자유하게 된 신자는 그 주어진 자유를 함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함부로 취급하지 않아요. 자유는 소중한 것을 압니다. 절제하고 삼가하면서 주님이 그러셨듯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삶을 기꺼이 자유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섬김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섬기는 삶, 성도의 거룩한 삶이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보시는 이 말씀 속에 아주 촘촘히 배어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할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매우 실제적인 구체적인 적용이 많이 있는데 그 적용을 하기 전에 매우 신학적으로 아주 깊이 배어져서 이 기록된 것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이해할 때 이건 그냥 막 맞지 않는 내용들이 여기저기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아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지금 자유한 삶, 섬기는 삶도 그래서 우리 관계 속에 지금 이제 우리가 실제적인 관계를 보기 전에 지금 이런 설명을 우리가 쭉 생각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관계를 구체적으로 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자유한 삶,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 사람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된 사람들, 거룩한 예, 거룩한 무리요, 뭐 거룩한 예, 나라요, 예. 이런 왕같은 제사장이 된 그런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 11절에 말씀을 잘 보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그랬어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인 정욕을 멀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가장 치열한 적이 누굴까요? 사단입니다. 예, 틀렸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가장 치열한 적은 우리 자신이에요. 성도님 자신이 가장 치열한 적이에요. 성도님에게. 이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육체적 정욕, 내 안에 배어있는 이 육체적 정욕이 하나님을 향하는 영혼을 거슬러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아니면 지난주에도 내가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신 분이 계시지 않으세요? 잘 복종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확 치밀어 오르는 이 육체적 정욕 때문에 내 영혼을 거슬러서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냥 끌려가는 그런 일을 경험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렇듯 우리 자신의 가장 큰 최대의 적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거기서 벗어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있어요. 11절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한다 그랬어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살펴볼 때 이 세상에서 아주 익숙한 그런 모습으로 이 육체적인 어떤 그런 디자인을 따라서 가는 모습과는 좀 구분돼서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른 신분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자꾸만 일깨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가 어울려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말을 어떻게 하는지 이 모든 일들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이 굉장히 주목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를 가고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어떤 식으로 하고 그게요 세상이 주목하는 그런 일이에요. 아 그럼 세상이 그렇게 주목한다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합니까? 아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그 자유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살 수 있는 게 자유입니다. 그게 자유예요. 그게 거꾸로의 삶이 되면 안 됩니다. 즉 자유하니까 산다고 하는데 그 모습에 오히려 세상에 예수님을 조롱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든지 성도와 교회를 위선적으로 보게 만드는 일을 나는 자유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보게 되는 일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나의 어떤 한 일은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를 이미 상실하고 내 육체적 정욕에 매여서 한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거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참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자주 우리가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듣게 되는 그런 일들이 무엇입니까? 요즘에 교회 리더들의 특히나 목회자들의 탈선이 있는데 성적인 그런 문제 탈선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특히나 어떤 그런 성적인 어떤 그런 미디어에서 계속 주입시키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얼마 전에도 뭐 이제 텍사스주에 플로리다와 텍사스주의 유스 그러니까 청소년 사역자 유스 패스인데 거기에 마이너와 어떤 그런 성적인 그런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드러나고요. 그런 일들 그 경찰들이 이제 이렇게 유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함정을 파놓고 함정 이제 그 체포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딱 그런 걸려드는 그런 경우들로 이제 드러난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 많고요. 또 어떤 커다란 그 프레이스 팀들인데 전 세계적으로 인터내셔널 그런 네트워크 있는 그런 프레이스 팀들 뭐 힐송이라든지 힐송 인터내셔널 뭐 베델 뭐 그런 쪽 그쪽에서도 드러나는 게 거기 리더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나는 이제 예수를 안 믿는다고. 우리가 그런 그 찬송을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와 막 뜨거워지잖아요, 그죠? 아, 주를 위해 살겠다고 막 깡총깡총 뛰고 막 이렇게 되는데 영혼의 상태는 텅 빈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모션을 계속 자극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뭘 듣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찬송하는지 우리는 언제나 깨어서 있어야 돼요. 크리스찬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감정에 끌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감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주님, 생각을 주님 앞에 아뢰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엔 감정이 있도록 하는 것이죠. 거꾸로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뭐 그런 일, 그 다음에는 또 이 번영 신학 강조하는 경우들이 요즘에 또 이게 기세를 타고 있어요. 그 물질의 증가, 이게 머티리얼리즘이죠. 이게 재물의 증가, 돈이 많아지는 것.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돈이 많아지면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 잘 믿으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 참 이거 왜 이렇게 돼야 하는지. 그러니 뭐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게 뭐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그네요? 거름이라고 했는데 정반대의 그런 현상을 지금 잘못 이 육체적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토박이처럼 살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데 거꾸로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문제들 이게 뭔가 뒤틀리고 이 무너져 있는 그런 그 문제 중심에는 바로 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육체적 정욕을 멀리한다는 이 말은요 그냥 조금 거리를 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멀리한다는 것은 아주 금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성경 원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는 abstinence라고 그러잖아요. 금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체적 정욕을. 예. 왜냐하면 영혼을 무너뜨려요. 육체적 정욕을 예, 내버려 두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딱 다스리시는 그 문제가 뭡니까? 예전에 우리 육신으로 살고자 그 육신의 어떤 디자이어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것을 딱 제압하셨잖아요. 우리의 주께 주께서 우리의 인생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주인이 되셨다면, 우리 인생의 소유권이 주님께 넘어갔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따라가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될 때 항상 이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 그 문제로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참,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마음으로는 멀리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 문제. 아, 그게 참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래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으나 마음은 멀리 있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그냥 스크린에다가 29장 13절 올려놓으면 금방 읽고 편한데 왜 작게 만드나 그러실 생각 안 하시죠? 예. 직접 이렇게 찾으셔서 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29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그냥 말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 같지 막 말은 막 나오는데 그냥 흉내내는 거예요. 마음은 닫혀져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곧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 또한 그분의 거룩하신 영, 즉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와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것이 증거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주께서는 그런 삶을 가능하도록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셨습니다. 우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자유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아름답다고 보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피를 위해 목숨까지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소원하고 사는 삶이에요. 자, 이렇게 세상 앞에서는 우리가 자유한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어떤 그 위협에 자유하고 하나님께는 순복하고 기쁨이 되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냥 저절로 되는 삶은 아닌 것입니다. 저절로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정력을 멀리한다. 제가 멀리한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또 싸운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싸우고 멀리하고 이런 말이요, 굉장히 강한 말들이에요. 이 싸운다는 이 말은 우리 영어 성경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war라고 돼 있어요. 전쟁이에요, 전쟁. 이게 간단한 어떤 다툼, 이거 어떤 마음의 그 고민 뭐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 그러니까 이게 전쟁에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죽고 살고 크게 다치고 생존 강신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는 잔혹한 현장이 전쟁의 모습이죠. 근데 그게 어디에서 일어나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서. 멀리 우크라이나나 뭐 러시아 전쟁 보실 필요 없어요. 참혹한 전쟁터를 보시려면 어딜 보시면 돼요? 내 자신을 보면 돼요. 우리 자신 속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하나님을 향한 영혼, 그러나 그 영혼을 끄집어내리고 무너뜨리고 세상에 예전에 살던 그 방식으로 다시금 우리를 매장시키려는 육체적 정욕, 그것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이제 아침 준비를 하시고 거울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실 때 뭘 봐야 될까요? 너는 오늘도 주님 앞에 잘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너는 너무 예뻐. 뭐든지 다 예뻐. 그러지만 마시고 자기 자신이 너무도 그냥 매료당해서 너무너무 좋아 이러지 마시고 경계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내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싸움 속에 있는가를 알때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온전하게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은 그 삶을 사는 거고, 그 다음에 보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사회 관계에서는 어떨까 하는 것이죠. 그 우리가 13절서부터 이제 우리가 아까 잠깐 보셨지만 이런 말씀이 시작이 돼요. 13절 보면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뭐 요즘에 왕 총독이 있긴 있죠. 물론 지금도 총독도 있고 가버너들이 다스리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주권자 왕, 왕정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상징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좀뭐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어떤 그런 나라, 국가의 어떤 제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죠? 현행법이 있는 그런 국가의 어떤 제도, 질서,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복종하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 속에서 크리스찬들도 살아가고 또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다 살아가요.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같은 시스템 안에서 그렇게 질서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은 물론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또 해야 하는 일이지만 질서를 지키고 사는 게 마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 그냥 편한 게 편한 것이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복종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쭉 살펴본 것을 통해서 기억을 해보시면, 복종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 복종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본보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하여 복종하기에 이 사회 속에서도 주어진 제도 속에 복종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종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어져요.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그 왕이 누굴까요? 그 당시에는 뭐 로마 제국의 어떤 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왕은 누구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세요. 왕이 모든 세상의 질서, 권세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받고 지금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그것을 계산할 때가 와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세는 자기들 스스로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그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 와요. 누구 앞에서 심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진정한 권세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 가운데 우리가 복종을 하는 것이에요. 굴욕이 아니에요. 줏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회 관계에서 이런 이 복종의 문제는 또 다른 관계 속에서도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조금 이따 우리가 보시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요, 이 성경 원어로 보면은 후퍼타소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군대 용어입니다. 그 당시에 군대에서 사용했던 그런 용어예요. 그러니까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상명하복. 그게 바로 그대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위에서 명하고 아래에서는 그걸 따른다. 그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의 어떤 그런 상, 명예 하복하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지만 정말 상,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허락해 주신 질서 가운데 우리는 그를 따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답답한 거는 요즘에 아무리 봐도 상벌 제대로 하지 않고 거꾸로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상이 아니라 벌을 줘야 하는 사람에게 상 주고 벌이 아니라 상 줘야 하는 사람들을 자꾸만 제한시키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위정자들이 바뀌는 것은 되는 일이지만 그런 일을 무력이라든지 불법으로 바꾸려고 하는 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이 택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크리스천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크리스천은 세상의 모든 불법에 우리는 동조하지 않습니다. 예, 맞아요. 그렇지만 그러나 그 방법은 내가 불법을 무력으로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온전치 못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이 다이 니콜스라는 사람 이름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요즘에 계속 뉴스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근데 제가 제대로 이름을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다이 니콜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흑인인데 경찰들 다른 또 흑인 경찰들이 이 체포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망했어요. 죽어가지고 여러 곳에서 무력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뭐 조지아 쪽에서 오신 분들은 아틀란타 조지아 같은 데에서는 그 안티파 시위가 일어나가지고 또 폭동이 막 일어났었잖아요. 불 지르고 엄청나게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일부 교회의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통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흑인을 백인들이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 타일 니콜스라는 사람이 백인이었다면 그 흑인 경찰들이 이제 체포했던 거거든요. 근데 흑인 경찰들도 그렇게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백인이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게 대했을 것이다. 그 흑인과 백인의 차별이다. 이렇게 또 엉뚱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복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복음이고 동시에 사회 정의가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Social justice.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이게 사회 정의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다고.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아까 본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면은 진정한 정의는 누구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정의예요. 근데 하나님의 정의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을 하지만 사회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social justice, 사회 정의가 진짜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 정의는 매우 커다란 그런 말입니다. 제 평생에 계속 사회 정의라는 말은 좀 익숙하게 들어왔던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회 정의라는 말 속에는 모든 불평등, 뭐 사회 뭐 부조리, 뭐 인종차별, 성차별, 뭐 경제 불균형 뭐 그런 것들 뭐 있는 자 없는 자 그 모든 개념이 다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아무거나 맞추면 이제 맞춰지는 게 사회정의라는 말입니다. 한국에서 대표적인 그런 그 그룹이 뭐예요? 사회정의구현사재단 뭐 이런 경우. 그게 뭐죠? 예, 색깔을 보면은 좀 좌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많이 있어요. 하여간 그런 것들 가지고 그게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얘기를 설교 중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회정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헌금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동료인 그 니콜스가 죽은 그 죽음을 배신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정을 부추깁니다.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행태는 언제나 어떤 그런 운동을 획책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특히나 교회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교회가 색깔이 완전히 넘어간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리스천은 그냥 어떤 그런 그 움직임이다 그래가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어야 돼요. 뭘 생각하고 사는지를 우리는 제대로 깨어있어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이것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미 하나님 말씀에서 지금 2000년 전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냥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거룩한 삶은 그런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목숨의 위협까지 감수하면서 나라와 통치자들의 세력을 거부해야 할 때도 있어요. 두려운 일이지만 정말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많은 것을 정말 빼앗기고 상실하게 되는 그런 위험이 있어도 우리가 끝끝내 세상을 거부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서를 보면 어떤 일이 있었나요? 출애굽기서 1장에 보면요, 참 신기한 게 이집트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백성도 아닌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히려 바로의 명을 거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서 1장에 보면 무슨 일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산모가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산의 아이면 어떻게 하라 그랬나요?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너무도 득세하니까 바로가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해산을 하는 그런 여인에게 이제 산파들이 달려가지고 돕는데, 몸을 풀이 하는데 아기가, 이스라엘 여인에게서 나오는 아기가 산의 아이예요. 그러면은 국가의 법으로는, 당시에 바로가 국가니까 국가의 법원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죽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안 죽였어요. 목숨 걸고 한 일이에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내 육체적인 정력을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일은, 저희들이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룬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회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명령에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구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가정관계에서는 어떨까요? 자, 이게 사회도 국가도 너무 큰 얘기인 것 같았었는데, 지금 우리가 국가에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다가 넘어가게 됐는데, 한번 보세요. 그 18절을 보시면 그 사회관계 속에서 또 다른 면모는 좀 더 작은 그런 단위로 수축해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거예요. 같은 그런 원리가 적용이 되는 일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일터에서 일해요. 내가 일터에서 이제 임플로이로 일을 합니다. 또 나를 고용한 사람이 있어요. 주인이 있어요. 근데 거기도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18절입니다.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우리 아까 좀 읽었던 그런 말씀이에요. 예.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부름을 받아서 살고 있는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실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또한 나의 그런 일하는 그런 일터에서의 또 나의 윗사람이 있고 또 내가 그 아래서 일하는 그런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주어졌다면 나는 그 윗사람에게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잘 일터에서 성실하게 또 나의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또 어떤 기대하는 그런 일을 내가 잘 해나가는 것, 그게 크리스천의 모습이에요. 근데 굉장히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일터에서는 불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크리스천의 모습은 아닙니다. 또한 고용주도 마찬가지예요. 고용주도. 내가 내 돈 주고 쓰는데, 그게 아니죠. 내 돈이 아니라 누구 돈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일 속에 나는 그와 같이 귀한 사람들을 내가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그런 관계를 지켜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굉장히 경계를 받아야 되고 배워야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정관계에서는 어떨까 한번 보시죠. 아내와 남편 관계를 보게 됩니다. 자, 3장 1절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내가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아내와 남편의 이제 관계인데, 자 한번 성도님 결혼식 하고요. 결혼식하고 결혼 관계하고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그냥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달라요. 결혼식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러너스 퍼밋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 먼저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는 거 배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정식 운전 면허증은 아니지만 러너스 퍼밋을 우리가 먼저 받잖아요. 그래서 운전 연습을 하기 시작하죠. 그게 결혼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결혼 생활은 뭐냐면 이제는 정말 러너스 퍼밋을 통해서 운전면허를 딴 다음에 운전을 잘하게 되는 그런 익숙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결혼 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복종하는 그런 일이다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딱 보면 난리가 나죠. 이 세상이 이게 도대체 난 특히나 이 기독교도 그렇고 특히나 남침내교는 마음에 안 들어. 맨날 가정 얘기만 하면 복종하라는 얘기를 강조해 남침내교는.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되게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남침내교는 매우 근데 사실은 그대로 말씀을 따라서 침내교단이 가기 때문에 그런 뭐 미디어 뭐 그 메이저 미디어에서 다 방송에서 막 공격을 엄청나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뭐 잠깐 있다가 사라진 그런 얘기가 됐죠. 그냥 말씀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아내에게 먼저 이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근데 순종 관계를 이루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저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아내에게서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시는 게 있어요. 속사람의 아름다움이에요. 속사람의 아름다움. 예. 그래서 보시면 그러잖아요. 4절,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정하도록 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이다. 진짜 값진 것은 속사람이 단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내 속에 다이아몬드가 있다. 그게 정말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다이아몬드가 있다. 예. 그런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산에 이 제임스가 어쩌면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자, 이 진짜 투산의 제임스보다 진짜 제임스가 항상 있어요. 어디서 열리는지 아세요? 가정에서 매일 열려요. 진짜 제임스는. 이런 아내의 속사람의 제임쇼를 목격하는 게 누구일까요? 남편이에요. 제 얘기 아닙니다. 이게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 그러니까 거룩한 성도의 가정에 주님은 이 모습이 있도록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속사람 단정이라는 진짜 영적인 그러한 모습. 그것을 하나님은 값지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아니 뭐 나도 그렇게 값진 거는 알고 내 속사람을 단정해야 되는 거 아는데 내 남편을 봐라. 내 남편을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그런 생각이 있을지 몰라요. 그 6절에 보면은요. 근데 사라를 영적인 잼쇼의 좋은 모델로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종하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사라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발견하신 거예요. 사라와 아브라함 간의 관계 속에 사라가 그런 모습을 아브라함에게 보였던 거예요. 자,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남편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이 됐지만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두 차례나 아내를 어떻게 했습니까? 나 몰라 했던 세상이 넘겼던 인물 아니에요? 내가 죽여 생기는 내 아내가 무슨 필요야? 당신 나를 정말 사랑해? 그러면은 내 방패가 되어줘. 뭐 이래가지고 넘겼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생명 위협 앞에 쪼그라들어가지고 자기의 목숨과 체면을 위해서 아내를 희생시킬 수 있었던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니 그런 남편 앞에 내가 왜 영적인 잼쇼를 해야 돼?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불렀던 그 배경 속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보다 용감한 아내들이 참 많아요, 보면. 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영적으로 매우 어드밴스된 그 여인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거기에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는 건 뭐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내가 더욱더 남편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어요, 영적으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아브라함을 잘 섬기고 순종하면서 영적인 잼쇼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질서와 하나님의 이런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 올라왔던 어떤 그런 우리의 교만, 자만감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 남편이 부족하게 보이고 또 어떤 그런 질서가 나에게는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질서를 주신 하나님, 내 남편이 있도록 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보고 오히려 선함을 지니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아름답다고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아름다움이 거기 있어요. 저는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자 성도님들이 정말 이와 같은 것들을 배워가는 성숙함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얼마나 뾰족하게 부딪히고 막 이래요. 아, 내가 왜 꿀려? 이런 거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자, 그렇다면 남편은 좀 어떤가요? 남편에 대한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리심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인 가장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그 일이 있는데 그 기능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 문제예요.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잘못되어 있을 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라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남편들이 그 문제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우리가 영적인 것을 거슬러서 싸우려는 내 육체적 정력을 제압할 수 있는 그 문제는 연약한 그리심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아내는 너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야. 남편이 막 그냥 거칠어가지고, 원래 남자는 좀 거칠어요. 이 아담과 이브라는 그런 말 속에는 이 아담이라는 말에는 굉장히 거친다는 그 의미가 있어요. 거칠어요. 그냥 뚱해가지고 밀어붙이고. 그런데 이제 아내는 그게 엄청나게 힘든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아내는 왜냐하면 연약한 그릇이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감성적으로 정서적으로 매우 예민한 거예요. 몸도 약하지만 동시에 그런 정서적인 면에서 매우 약해요. 관계에 조그만 관계에 어려움들 막 부들부들 떠오는 그런 모습이 여성의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게 요즘에는 저도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제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남편이 더 연약한 그릇이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꼭 제 얘기는 아닙니다만 예. 그래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것을 볼 때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잘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이 좀 길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그 모습을 바꿔가려고 하는 것을 많이 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성의 구분을 어린아이들에서부터 없애버리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젠더 디퍼런스를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아이들한테 계속 주고 있는 걸 아시지 않아요? 그 얘기가 뭔지 아세요? 지금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버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잘 지켜나가고 가정도 또 우리가 일하는 것도 사회도 다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다스리심을 하나님이란 존재를 없애버려 가지만 우리는 그와 같은 의도를 알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 무장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싸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서로 간에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어떤 그런 고민이 있으면 같이 만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그게 크리스찬 펠로우십이에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잘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주님을 증거하고 영적인 슈퍼볼 선수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